예, 오늘 사무엘기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사무엘기 학원.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사야 아들 다윗의 신탁이며 높이 이렇게 세우신 사람의 말이다. 그는 야곱의 하느님이 기름 부음 받으니며 이스라엘의 노래들을 지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교의 전통 안에서 구약의 시편들, 이스라엘 노래들이라고 말하는 걸 바로 시편을 말하는데 바로 다윗이 지은 작품이라고 여기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편 가운데에는 다윗이 굳건하게 세운 이스라엘의 왕정을 경축하는 시편들도 상당히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하느님의 왕권뿐만 아니라 그분의 왕권에 동참하는 지상 임금들의 왕권도 함께 경축하는데 시편 72편 1절에서 4절을 보면 하느님 임금에게 올바른 통치력을 주시고 임금의 아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소서 당신의 백성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약한 자의 권리를 세워주게 하소서 높은 산들아 너희 언덕들아 백성에게 평화와 정의를 안겨주어라 백성을 억압하는 자들을 처부수고 약한 자들의 권리를 세워주며 빈민들을 구하게 하소서라는 부분이 이처럼 있습니다. 이상향이죠. 이상은 이랬습니다만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의 왕들은 이와는 거의 반대의 길을 가죠. 그래서 나누지 않은 권력은 결코 하느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가 됩니다. 이 같은 왕정의 이상은 이스라엘과 유다 임금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야훼 신앙에 뿌린 계약과 율법을 파기하던 어두운 시절에도 이스라엘 안에서 사라지지는 않죠. 그래서 예언자들은 그때마다 꺼져가는 왕정의 이상을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희망을 되살립니다. 결국 구약의 이런 왕정에 대한 이상은 메시아의 희망으로 이어지고 처음에는 세속적인 메시아의 희망이 나중에는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서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성서의 흐름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24장 1절에서 25절 인구조사와 흑사병 다윗 이제는 망나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이제 완전히 이제 자기만 생각하는 왕만 생각하는 자기 자리만 생각하는 다윗을 보여주는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2절 그리하여 임금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대의 장수 요압에게 말하였다. 단에서 부에르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며 인구를 조사하시오. 내가 백성의 수를 알고자 하오.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이 다윗의 인구조사와 대비되는 것이 뭐냐면 어디겠습니까? 구약의 민수기에서 하느님이 백성을 세셨죠. 두 번 셉니다. 그죠? 그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바로 민수기에서 인구조사의 의미를 충분히 보았듯이 그 시대에 백성을 센다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자신의 것이다라는 상징적인 행위가 됩니다. 백성은 하느님의 것인데 다윗은 이제 그것이 하느님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그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여기에는 이뿐만 아니라 재물에 대한 욕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백성을 정확하게 세워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노역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절대 권력의 유혹이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장군 요압도 말렸습니다만 임금은 강행을 하죠. 그리고는 하느님에게서 벌을 받죠. 다윗의 말로가 어찌 되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정치 권위에 관하여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비단 정치 권위에만 해당되지는 않죠. 가장이 되었든 한 집안의 가장이 되었든 한 단체 종교 지도자가 되었든 아니면 공동체 지도자든 집단의 지도자든 온갖 형체의 권위에 해당합니다. 온갖 권위와 권력의 본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은 섬기는 일, 공동선을 위하여 몸바치는 일을 자기 본업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죠. 공동선에 이바지하지 않는 권위와 권력은 필요치 않을 뿐만 아니라 속속도의 악할 따름이다 라는 겁니다. 이걸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개인의 욕심이나 소수 기득권의 욕심을 챙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악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 오로지 하느님께 속한 권위의 기능을 자기 것으로 삼기 때문이죠. 그래서 권력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누누이 언급하지만 재물을 나누듯이 권력도 나누어야 된다라는 걸 사무엘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한 곳으로 집중되면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누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무엘기의 교훈입니다. 사무엘기는 권력에 대해서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책입니다. 다윗은 신앙인으로 시작했죠. 그 진정한 신앙인도 절대 권력의 유혹 앞에서 속절 없이 무너집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가운데 하나 링컨도 그 사람의 인격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권력을 지어줘봐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권력을 지어주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권력도 나누지 않으면 그에 속한 사람을 멸망시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고요. 나누지 않으면 집중된 재물과 권력은 그 당사자를 썩어서 없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나누어지지 않은 권력의 썩음에 대해서 이제 열왕기에서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열왕기를 이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권입니다. 이제 열왕기로 들어갑니다. 이 책의 히브리어 명칭은 임금들의 행적을 전한다라고 해서 블라킴, 임금들이라는 복수 형태의 단어입니다. 우리말 이름 열왕기도 히브리어 성경 명칭에서 나온 단어가 되겠습니다. 열왕기는 특정한 단일 저자가 쓴 책이 아니라 복잡한 편집 과정을 거쳐서 신명기계 편집자들이 완성한 책입니다. 성서가 거의 대부분 그렇죠. 구약, 특히나 구약은요. 열왕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분, 열왕기 상권 1장에서 11장은 솔로몬의 통치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죠. 솔로몬에 대한 저자의 평가는 다소 혼란스럽습니다. 좋았다가 싫었다가, 그러니까 여러 편집자들이 건드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어떤 편집자는 솔로몬을 좋게 평가하고 또 다른 편집자는 솔로몬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그게 이제 병렬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 그는 하느님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 사랑이 완전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둘째 부분은 열왕기 상권 12장부터 열왕기 하권 17장까지입니다. 여기서는 분열 왕국의 임금들이 저마다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를 전합니다. 그 부분의 시작은 예로보암의 반란이죠. 그러니까 이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는 그 과정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북왕국은 왕조가 아홉 번이나 바뀝니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우리나라로 한국으로 친다면 성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 반란으로 인해서 왕이 바뀌는 겁니다. 세습되지 않고 그 바뀌는 정치적 불안정과 종교적 혼란을 겪다가 건국한 지 200년이 지난, 조금 지난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의 멸망을 당하고 말죠. 셋째 부분, 이제 열왕기 하권 18장에서 25장까지는 나 홀로 남은 유다 왕국의 운명을 다룹니다. 이 대목에서 돋보이는 임금은 단연 히즈키야, 18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과 요시야 왕 22장에서 23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역사서의 마지막 책이 되는 열왕기입니다. 남북왕국의 몰락과 파괴가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인 임금들의 실정에서 비롯한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신명기계 저자들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이러한 평가 기준에 따르면 성공한 임금의 대표적인 예는 다윗이 되고 실패한 임금의 대표적인 예는 예로보암이 됩니다. 물론 뭐 100%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열왕기 상권하고는 사울과 다윗으로 시작하는 군주지 이야기에 이어서 기원전 971년부터 561년까지 일어난 사건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자 제국이 두 나라로, 즉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은 북부 이스라엘 왕국과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남부 유다 왕국으로 갈라지게 되죠. 사마리아는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기원전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 책들은 사건을 세부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백성과 그 백성을 다스리던 왕들의 역사에 관한 비판적인, 종교적인 비판적 성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하느님께 충실하면 복을 받아서 번영하고, 불충실하면 저주를 받아서 멸망하고 귀향사를 하게 된다라는 신명기계 역사서 다운 주제를 충실하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선 버락의 책의 신학의 구조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책이 또한 열왕기입니다. 성전과 예언활동은 그래서 이 왕들의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가운데서 드러나는 성전에서의 어떤 제사와 예언자들의 활동은 열왕기의 역사에서 중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국가의 모든 상황에서 백성 전체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모이는 장소가 됩니다. 요시야 왕, 나중에 남유다의 거의 말기의 왕의 개혁은 나중에 개혁을 하는데 성전에서 거행하는 경신대로부터 출발해서 이 안에서 백성 전체를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또 예루살렘 성전에 바쳐지는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을 하나로 다시 뭉치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반면에 예언자는 이 종교와 윤리와 정치 분야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모든 것이 백성의 유일한 왕이신 하느님께 매여 있어야 됨을 분명히 합니다. 그 모든 것은 왕이 너의 것이 아니라 결국 하느님께로 향해야 된다. 그런 겸손을 가져라라고 계속 부르짖는 게 이제 열왕기 예언자들의 모습이죠. 우리는 열왕기가 두 작업, 작업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열왕기를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작업이 내놓은 성과물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에는 하나는 귀향살이 이전에 만들어진 열왕기의 모습입니다. 이 제1판은 요시야 왕 시절에 생긴 신명기기 학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앞번에도 이야기된 신명기기 학파가 남유다에서 생겼다라기보다는 북이스라엘에서 있다가 북이스라엘을 말아 망하면서 그 북이스라엘의 학자들과 사제들과 예언자들 상당수가 남유다로 내려오면서 그게 하나의 학파로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럼 북이스라엘의 학파는 어디서 왔는가? 원래는 동일 이스라엘 왕국이 함께 있다가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거기서 쫓겨나게 되죠. 차독이라는 사제가 성전 대사제가 되고 에브야타르 사제 지파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권력을 잃게 되는데 그러면서 다른 열 지파 북쪽으로 많은 상당수가 넘어갔다고 하는데 그때 넘어갔던 사람들 그리고는 다시금 북이스라엘을 망하고 다시금 남쪽으로 내려와서 신명기기 학파를 이제 형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편집자들은 솔로몬에서부터 요시아까지 요시아 왕 그러니까 귀향살이 가기 전까지의 그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다른 하나는 귀향살이 동안에 만들어진 편집물입니다. 요시아 시절에 세워진 신명기기 학파는 귀향살이 동안에도 활동을 계속합니다. 그 중에 또 상당수가 귀향을 바빌론으로 가서도 이제 그걸 가지고 그 이후의 것까지 요시아 다음부터 유다 왕국의 나머지 역사 뭐 망하고 또 잠시 이제 그 바빌론 유배가는 그 어떤 초반부의 상황까지를 열왕기에서 덧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 열왕기를 적은 신명기 역사가 이도는 모든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 집중된 정치와 종교의 이상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히즈키야 왕이 그런 시도를 하고 뒤에 가서 요시야가 그런 이상을 밀고 나갔죠. 그러니까는 이 히즈키야나 요시야가 왕들이 그런 어떤 훌륭함을 혼자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남유다 후반부에 이런 히즈키야나 요시야 왕, 그러니까 신명기계, 야훼 신앙을 강조하는 왕들이 생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신명기계 학자들의 그 뒷받침 때문입니다. 왕이 한 명 이런 뭐 어떤 철학이나 신학 사상을 갑자기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계 학자들이 북쪽에서 우르르 몰려 내려와가지고 이제 남유다 왕과 합쳐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유다 왕들에게 어떤 정치적인 철학을 제시를 하고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히즈키야 왕이랑 요시야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는 신명기가 요구하는 계명을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다 같이 충실하게 따르지 않았다라고 나중에 유배 가서는 그렇게 지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첫째로 그들은 낯선 신들, 곧 이방인들의 신들을 섬겼다라는 것이고 둘째로는 신명기 12장의 요구를 거슬러서 예루살렘 성전 이외의 장소에서 주님께 제사를 바치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주변 산당들의 갈등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유다에서 예루살렘 이외의 예배는 지방 곳곳에 난립한 산당들의 제사로 이제 드러났는데 이제 그러지 말라라는 말이고 왕정식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한 시기가 또 이때다. 동시에 그 확립의 정신적 기반이 야훼 신앙이었다. 왕정시대 때 이것이 이제 굳건해졌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시나이 산의 계약에 대한 전통은 왕정 이전에도 있었지만, 판관기나 뭐 이런 때도 다 있었지만, 그 정의의 하느님을 통한 결속은 사실 왕정 시대를 통해서 탄탄해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신명기 신학자들이 완전히 그들의 신앙을 구축해서 남유다 왕국으로 와서 이제 그 왕들을 통해서 신명기계 어떤 신학을 제시하고 선택된 민족이라는 어떤 그런 사상들을 본격적으로 제시하기 시작하면서 유다교라는 신앙 안에서 결속하기 시작한 것은 남유다 왕국의 말기 때부터라는 겁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도. 그러면서 바벨론 유배를 가서 그 야외 신앙, 뭐 시오니즘, 지금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들, 또 선민 사상이 확고해진 거는 사실 그때라는 겁니다. 그 관점으로 창세기도 다시 보고, 뭐, 그, 율법서들도 다시 보고, 그래서 그 훨씬 이전에 그들의 전통에다가 신명기적인 색채를 거기다가 더한 것이죠. 그래서 성서를 보실 때 신명기적인 색깔을 어쩔 땐 좀 걷어내고, 그 야외 신앙, 하느님 신앙 자체를 보려는 노력들도 어쩔 땐 좀 필요하다. 왜냐면 신명기 신학이 상선보라기라는 신학은 분명히 그 인간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걷어냈을 때 거의 어떤 복음에서의 하느님의 모습과 거의 일치되는 그런 하느님을 구약에서부터 찾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다음 시간 또 이어가겠습니다.